말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또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1986년도에 태어난, 올해 이제 28 되나요? 29 정도 되겠군요. 마이클 오어라는 흑인 미식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즈에 입단해서 이제 크게 활약하고 있는 그 선수인데, 이 선수의 옛날 이야기를 보면 참 많이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어릴 때 약물 중독이었던 어머니로부터 이제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제 살 곳이 없어져서, 아빠는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마땅히 살 곳이 없어져서 여러 집으로 이렇게 전전하면서 이제 살던 중에 결국은 이제 10대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혼자가 된 그때부터 정말 그 수치와 또 두려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해에 이제 추수감사절이면 이제 꽤 추울 때인데, 이제 반팔 차림으로 이제 잘 곳을 찾다가 이제 학교 체육관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체육관을 향하고 있던 중에 우연히 리엔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리엔이 그 마이클을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재워주게 되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리엔 부부가 마이클 오어의 이제 법적인 보호자, 양부모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 마이클 오어에게는 굉장히 뛰어난 운동신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풋볼로 대학을 진학하면 되겠다.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10대 시간을 뭐 그렇게 망쳐놨으니 학업의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외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열렬히 과외를 하고 한 그 결과 이제 대학을 가게 되어서 이제 선수로서, 풋볼 선수로서의 자기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클 오어 이야기는 The Blind Side라는 그런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실화만큼이나 아주 많은 큰 감동을 주기도 했죠. 어릴 적에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태어나서 정말 실질적으로는 고아죠. 고아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 마이클은 얼마나 그 수치스러움, 자기의 신분에 대한, 태생에 대한, 자기의 상황에 대한 그런 수치와 두려움을 온몸에 안고 살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버림받은, 그런 무능한, 그런 문제아임에 분명했던 그가 그의 인생에 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뛰어난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었던 그 리엔 부부와 그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상대를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진리, 즉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또 우리와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됨의 길을 걸어갈 때 수치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누구나 다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것이 극복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담긴 소망의 그 선물들, 가치들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창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속에 담겨 있는 그 가치와 선물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욱이 상승작용으로 수치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미래에 담긴 그 가치와 선물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됨 속에서의 친밀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친밀함이 무엇입니까? 다 느낌으로는 아시죠?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고 따뜻하고 그래서 우정이 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 자연스러운 교제와 만남이 있고 그리고 또 생명이 통하는 진심이 통하는 그런 교통이 있죠. 친밀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친밀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때 그냥 나의 어떤 한 특정한 성격의 한 부분을 생각해서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런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친밀함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 다양한 요소들은 또한 사랑의 다양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수치와 두려움이 이 친밀함을 가리워준다는 것이죠. 수치와 두려움은 항상 모든 죄의 증상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모든 죄의 뿌리의 뿌리는 나의 수치와 두려움으로 귀착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수치와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내 삶에는 단절이 자꾸 여력이 생기게 되고 그 단절의 정도가 깊어집니다. 이 단절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죄의 굉장히 큰 특성입니다. 죄는 분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사람으로부터의 분리, 내 자신으로부터의 분리, 이런 분리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 내게 부끄러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또 나의 일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적인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명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관심과 그리고 친밀함이나 또는 그런 관계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과연 살아있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공동체가 이제 여러 두 사람 이상일 땐 공동체인데요, 공동체가 서로 받아주는 진정한 모습으로 성장할 때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으로 달려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망이 이제 실제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좀 주제를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서로 받으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 서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주제를 생각하시면 벌써 제가 답을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식이 되겠죠. 지난주에 그 설교에 입각해서 그 만든 그 목장 모임 교환이 이제 목동님들에게 배부가 되었는데 혹시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두 번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인정하는 근본이다. 자,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근거이다. 내가 나되지 않으면 너의 너됨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왜곡해서 보게 되어 있고 폄하해서 보게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너의 너됨을 인정하고 너의 너됨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의 나됨이란 무엇인가? 내가 잘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잘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내가 잘되자라고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의 나될 때 너의 너됨도 살아있을 수 있다, 살아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윈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됨의 길은 너의 너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공동체적인 큰 사랑 안에서 서로 받아질 때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께 속한 모든 속성과 성품과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아름답고 선한 그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광채와 같이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 이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적인 것 또 환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보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이것이 드러날 때 과연 그 광경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인간적인 눈으로 현혹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이 파고 들어오는 영적이고도 내적인 또는 은밀한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신비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오히려 마음의 눈을 뜨고 목도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것, 나의 영혼이 감지할 수 있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로마서의 본문에 7절의 말씀 보면 서로 받으라는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 생명의 차원이 무엇이냐, 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은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서로 받아준다라는 말은 그와 화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나 사이에 그어졌던 선이 지워지는 것이고 그와 나 사이에 쌓였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그 모든 대상들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받아준다라는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을 제시했습니다. 그 본은 무엇이었죠? 무엇이 아니라 누구이셨죠? 그리스도이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서로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모르고 서로 받을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또 내 자신의 귀착되는 그런 방법일 뿐이겠죠. 내 방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내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방법을 사용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어떻게 받아주셨죠? 네, 여느 때보다도 더 왕성한 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받아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사랑 안에는 희생이 그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희생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받아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죠. 희생할 수 있으면 그를 받고도 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희생하셨다 이 말이죠. 그 희생의 최고봉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은 자기대로 꼿꼿하게 서 있고 내 자존심은 건들지 마. 내가 그렇지 않을 그렇게만 안 하면 내가 잘해줄게. 이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허물어버릴 정도의 그 희생, 자기 삶을 다 포기할 정도의 그 정도의 희생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받으시겠습니까? 이 사랑 받고 남은 인생을 그 사랑 속에서 나의 나됨으로 수치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서로를 받아주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강력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당신과의 한 몸으로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생명을 나누고 교통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희생 없이는 진정한 교통이, 진정한 커뮤니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희생이 없는 진정한 희생이 없는 만남과 교제는 선이 그어진 관계와 그리고 선이 그어진 교통일 뿐이에요. 그 선을 최대한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말하자면 그 선이 지워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관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됨이라는 말은 그런 선이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몸된 교통, 한몸되어서 교제한다. 그죠?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죠. 한몸을 이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한몸되어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생명의 교류가 있는 그것을 뭐 조금 구별해서 말씀드린다면 유기체적인 그런 교통과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유기체적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냐면은 이와는 비교될 수 있는 이 세상에 조직체적인 많은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체적인 교통과 조직체적인 만남 속에서는 한 몸을 이루지 않아도 돼요. 불필요한 것은 잘라버려도 오히려 조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유기체적인 한 몸 안에서의 교제는 어떠한 지체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유기체적인 한 몸된 그 교통을 우리 몸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유기체적인 교통의 특별히 두 가지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서로 희생을 전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서로 다른 지체를 받아주기 위해서 또는 돕기 위해서 또는 연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희생을 각오하고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이 있는데 그 모서리에다가 제 손등을 확 어떻게 지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손등만 아파합니까? 아니죠. 그냥 온 몸이 호들갑을 떨죠. 그냥 다리는 그냥 수도꼬로 달려가야 되고 입은 호호호호 불어줘야 되고 다른 손은 또 난리를 쳐야 되죠. 그런데 다른 몸들이 야, 너 하나 좀 고생하면 될 걸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절대로 이러지 않죠. 유기체적인 한 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아픈 손등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일을 멈추고 희생하고 그리고 같이 달려들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일하죠. 모든 지체는 뭐 한 몸에서는 희생을 각오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모든 지체는 다 평등합니다. 쓸모 더 쓸모 있고 더 쓸모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인데요. 오른손 쓴다고 해서 왼손이 오른손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적이 없어요. 그거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모든 세포는 어느 것에도 열등하지도 않고 어느 것에도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자, 발톱에 있는 세포가 심장에 있는 세포보다 열등하다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세포는 동등해요.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에 껴든 수백억 개든 수천억 개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상대를 받아준다라는 말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말이고, 또 누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누가 더 잘하면 받아주고 잘못하면 에이 필요 없다. 공동체에서는 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체적인 공동체가 아닌 이상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교회의 그 유기체적인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다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지체보다도 100배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고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사죄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의 자리로 숙이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부어주셔서 이 한몸된 공동체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는가,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조장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은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초관심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은 나의 그냥 숙임,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그 바닥에 머무는 그것으로 그 희생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은 부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희생해야 돼? 부요함을 가져오기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죠.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것을 돌리신 거죠. 생기지도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요해 주신 분은 누구죠? 바로 희생을 감수하신 그리스도께 나타난 거죠. 이 영적인 원리를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누가 부요해지는가? 희생한 사람이 부요해집니다. 희생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부요해주는 바로 이것이 생명체가 더 풍성함으로 더 부요함으로 나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말씀하셨죠. 낮은 자리로 제발 내려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제발. 그러면 으뜸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 믿는 거죠. 섬기면은 그냥 내가 우습게 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아직도 수치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마음 놓고 희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지금 한계라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희생이라는 것은 큰 희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아주어야 할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그냥 먼저 인사하는 것이죠. 또 먼저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이죠. 교회에서 식사 한번 사는 것이죠. 그야말로 언더스탠드, 밑에 있는 것이죠. 밑에 서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큰일 나지 않지 않습니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으면 귀찮을 일 없어서 뭐 편하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한 몸된 생명의 공동체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몸된 생명의 가족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는 늘 자기 안에 갇혀서 뭐든지 선을 긋고 자기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 안으로의 함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미래의 소망의 선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정말 30파운드짜리 터키를 맛있게 구워놨으니까 그거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릇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담아올 그릇. 그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터키는 내 것으로 지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가져올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 받아주는 그런 삶의 양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등은 있지만 기름은 없는 다섯 처녀가 있었죠.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한 답이 돼요. 근데 그 내용을 아시고 죄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란 무엇이죠? 단절입니다. 단절이란 무엇이죠? 관계에 선이 그어지고 화목하지 못하도록 담이 쌓여져 있는 것을 단절이라고 하죠. 그 단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관심, 무정함, 따돌림, 비난, 비판, 정죄 이렇게까지 일으키게 되죠. 단절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무관심이라든지 무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애교의 죄지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것도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무관심하고 무정한 것, 사람과 담을 쌓고 선을 쌓고 있으면 생명의 교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결과는 내 안으로의 함몰 뿐이다. 남은 옵션은 그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서로가 다른 것과 이게 지금 서로가 다른 것 있죠? 우리 서로가 다 다른데 다른 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견이 다르다 또는 뭐 방식이 다르다 뭐 태도가 다르다 성품이 다르다 이런 다른 것은 단절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나됨이 존재하듯이 너의 너됨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개성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죠. 뭐 개성의 차이라 그러면 그렇고 뭐 인디비주얼리티 그죠? 그리고 또 나의 나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너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다른 것이지 이거는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다르다는 이유로 만약 받아주지를 못하고 또 아무리 애써도 난 정말 이해 안 가. 그 사람 난 이해 못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무관심이라든지 또는 양극에 있는 그 극에 있는 비판이라든지 이 두 개를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관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속 깊이 이 비판의 칼날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비판을 한다라는 말은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없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일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관심해지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봐야 되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받아줌의 문제에 있어서 참 인색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내면에 넉넉한 영역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그 내면을 넓히는 일, 확장하는 일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나의 내면을 넓힌다, 그 사람을 받아준다,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단점과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나에게 대해서 해를 끼치는 그런 것도 내가 받아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의 내면을 넓힌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성화되고 성숙되는 것을 말하죠. 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었어도 자식을 받아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부모 됨으로 성숙할 수 없죠. 부모 되기 전에 나죠. 교사가 되고서도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그럼 그 교사는 교사됨으로 성숙할 수 없죠. 자, 이것은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죠. 상대를 받아주지 못하면 내게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알고 내가 무엇을 더 기술을 익혀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은 절대로 성숙이나 성화가 아닙니다. 항상 성화와 성숙의 기준은 내가 타인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상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 처가 저를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오늘날 이 모양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를 받아주고 있느냐 받아주고 있지 않느냐의 기준이라니까요. 나의 친구가 굉장히 핍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황폐해졌구나.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의 문제는 그에게 물어보라 그러고요.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받아주지 않아서예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나예요. 책임이 나예요. 그런 내면을 넓히는 일이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택하죠. 다른 길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잣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자기의 최면을 걸든지 뭘 하든지 설득을 많이 해서 자기께 옳다라는 내 기준은 정말 정의롭다. 내 기준은 정말 누구에게도 보편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잣대를 기준해서 현재 자기가 받아주고 싶은 사람만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받아줄 때도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부분만 받아준다라든지 그런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기 틀을 강화하고 자기 기준을 강화하는 이 경우는 자기 틀과 기준만 남아있게 되니까 상대의 장점이나 상대의 가능성을 절대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편견을 더욱더 깊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면서도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왜 그렇죠? 남아있는 거는 내 기준과 내 틀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 잘못됐다. 아, 이게 삿대질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는 옳게 끝까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잘못됐다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회는 잘못됐다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은 잘못됐다. 자기 틀과 생각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받아주지 못하는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틀과 자기 기준 안에서 워낙 능숙하게 자기가 익숙해진 그런 삶 방식이 자기에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한 가지 길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매일 말씀과 성령 앞에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림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서도 정말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꺼리낌과 찝찔함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발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말 열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기 틀과 기준에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일밖에는 우리가 할게 없어지는 거죠. 정말 주님의 성령께 내 자신을 의탁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임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데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나의 허물과 나의 수치와 두려움을 그대로 직시하면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수치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허물을 보고서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내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죠. 그러면 그 다른 형제자매들의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를 도와주는 길은 나도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를 받아주고 또 그를 더 깊이 받아주시는 주님께로 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것이죠. 중보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에게 자꾸 주님에 대한 나눔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서로 받아주는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사랑과 그 친밀함,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미래와 소망이 열려서 보이게 되고 그것이 내게 당겨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라라고 하시는 이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완벽함, 그 완벽함이 지금 내삶 속에서 맛이 보여지고 그 종말에 누릴 것을 지금 누리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가치를 볼수 있는 그 축복은 사람 사이에 단절을 극복할 때, 참된 교통이 일어날 때, 맞아요. 한몸될 때, 그리고 한몸 안에서 친밀해질 때, 그때 분명히 우리는 희망에 대한 실체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받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죄의 가장 큰 특징인 단절을 극복해 주는 것이고요.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 또 생명의 교제로, 또 서로 받아줌으로 나아가게 되죠. 겉으로만 좋은 듯한 그런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서로의 진실과 아픔을 공유할 때, 그때 일어나는 참 교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참 교제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받아준다라는 것은 희생을 전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희생은 바로 사랑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이 희생 속에 미래에 가득 찰 하나님의 부요함이 서로 받아줌으로써 보이게 되고 열리게 되고 내 안으로, 내 삶으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나의 서로 받으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 받음으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고 진정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복된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살자고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미래와 소망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의 조명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가를 묵상함으로 그 받아주심의 소중함과 가치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심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 시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